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사사들의 믿음인데요.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하리라. 기도합시다. 이 자식으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널다 하시고 흥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복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저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게나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위안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한용사예입니다. 강한용사예.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강한용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예를 들다가 이제 아벨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한 명씩 예를 들다가 이 32절에 와서는 32절에 와서는 무려 6명의 이름과 대언자들 한꺼번에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지명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로 성경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이런 기술적인 특성을 외면한 채 어떤 것은 기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줄로 나를 생각하노라 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이 듣고 알고 믿어야 할 꼭 필요한 인물, 꼭 필요한 사건들, 꼭 필요한 지명들만 기록해 두셨지 모든 사건을 낱낱이 기록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역사적 책이 맞지만 그걸 다 역사적 사건을 다 기록한 책은 아니다 이거죠.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얼마나 인물이 많은지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역사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이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래요. 구름 같은 증인들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니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극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 동안 계속 이어져 왔으며 매우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며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멸망한 가인과 노아의 가족을 제한 당대의 모든 사람들, 홍해를 건너려다가 시도했던 이집트 사람들, 또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행치 않다가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롯을 보십시오. 롯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분명히 신자, 믿는 신자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대신에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분명히 믿음 있는 신자인 건 맞는데 믿음이 없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믿음으로 광야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앞서가서 싸우시고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준다는 믿음, 그런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 들판에 식물이 없다, 뭐 창고에 식량이 떨어졌다, 은행에 돈이 떨어졌다, 뭐 공장에 기름이 떨어지고 제품이 떨어졌다, 뭐 기계에 동력이 떨어졌다는 말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믿음이 없다. 불신자들에게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이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파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듭났고 침례를 받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소돔의 롯처럼 혼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처럼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늘 불평하고 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응이고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랜 시간 열심히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권능이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으리라. 그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대상이 산이든 뭐 봉나무이든 다 순종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되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보면 이걸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산에게 말하여 이 산에게 말하여 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산에게 말하면 된 그 믿음이 있으면 산에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은 산을 옮기는데 필요한 힘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믿음 역시 그런 것입니다. 믿음 외에 아무 다른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고성능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라. 무엇을 말하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이 산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이걸 기도로 이해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하면 된다. 이 산에게 이르기를 이 산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을 겨자씨 하는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뿌리채 법에 바다에 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이 산에게 말하기를 그 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산에게 말하고 뽕나무에게 말한다. 믿음이 되면 사람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믿을 때에 산에게 말하고 나무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람에게도 말씀하셨고 바다에게도 명하시고 산과 나무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구름들에게도 명령하시고 마귀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9장 7절에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다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해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또 시편 78편 3절에도 그러나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구름에게 명령하신다 했어요. 시편 107편 25절에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폭풍이 일어나 파도들 높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 폭풍에게 명령하신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소아도 뭐 하늘의 해에게 명령했듯이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 산, 들, 바다, 뭐 나무, 바람, 파도, 구름 뭐든지 다 명령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이에요. 무덤을 향해서 참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서 수위를 걸친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말한 겁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도 그냥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에게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소경에게든 귀머거리에게든 문둥병자이든 마귀 들린 자든 그 누구에게든지 명령하십니다. 그 마귀 들린 참 귀머거리 같은 경우는 귀를 못 듣는데 그 귀머거리한테 그냥 말씀하시면 귀머리가 일어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믿지 않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권능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이 많은 하나님의 권능들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믿는 자들 사이 오늘 성도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좀처럼 볼 수 없을까? 더 많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을까 등등의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병이든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잘 낫지도 않고 교회 부흥을 해서 막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런저런 소원을 빌어봐도 별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남모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냐. 믿음이 자라나고 크고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느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길,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을 그냥 통과해서 걷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 자칫 오해하는 한 가지는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시킨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계속 이 월권을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그걸 구하고 그걸 이루려고 불가능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본으로 나온 사람이 사사들인데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시간은 먼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바락은 유난히 두려움이 많은 사사들이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많았던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입니다. 특히 외적의 침입에 압제에 시달리는 이런 때에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담대함과 지략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용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겁쟁이들을 선택하셨다 이거죠. 기드온과 바락은 그런 점에서는 그 실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 바락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또 삼손과 입다는 겁은 없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요. 두려움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반면에 그 인격적인 면에서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 도저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볼 수 없는 것만 인격적인 면에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니 뭐 영적 지도자니 말하면 난 저 사람도 같이 안 한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뭐 삼손이나 입다입니다. 할 수 없이 같이 하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뭐 지금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지금 같이 걷지. 평소 같으면 저런 사람도 같이 밥도 안 먹는다 할 만한 사람이 삼손과 입다예요. 그 지금 네 명이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 네 명이 나오는데 네 명 다가 좀 독특한 사람들이죠. 사사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사 6장을 펴놓으시고요. 기드온이 살던 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주님은 그들을 7년 동안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야 됩니다. 미디안의 손에. 미디안은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기고 죽으니까 산으로 도망을 쳐서 그 산에서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 땅과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조공을 받았고 그들을 지배했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저항을 해도 미디안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사사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 6장 2절 6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후에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 그들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다 약탈해 간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는 그들이 자기 가축과 장발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곧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축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군대는 무장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적 궁핍은 곧 삶의 곤고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악을 행하고 믿음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려두실 때 말이죠. 또 악에게 넘겨주실 때 잠시 그렇게 해두실 때 말이죠. 성도들이 믿음을 떠날 때 그들의 현실 생활 곧 이 일상의 삶이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극도의 궁핍과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말 핍절하게 되니라.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 말대로 심히 약하게 되니라. 심히 삶이 궁핍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뭐하게 됩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더라. 부르짖더라. 막 이제 이때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래 되는 거죠. 미디안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대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6장 8절에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언자를 보내셨어. 너희가 왜 지금 이런 일이 겪는지를 말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주의 천사는 이제 이 땅에 왔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기드온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기드온을 향해 주의 천사가 뭐라면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6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겁쟁이다 전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숨어서 뭐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주님은 기도를 향해서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강한 용사로 한 겁니까? 사람 놀리는 거다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장차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강한 용사란 거예요.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 왜 강한 용사입니까? 주님이 기도원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기도원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크고 강한 자입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겁니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 성도를 향해서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마음보다 크신 이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요 큰 자입니다. 주의 천사가 기도를 향해서 강한 용사여 불렀을 때 기도는 자신이 강한 용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강한 용사인지도 몰랐고 자신이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수많은 가병을 수하에 부리면서 뭐 미디안의 게릴라 수법으로 저항을 하던 장군도 아니었고 그런 뭐 애국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거나 대중적 인기를 받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는 자신이 약하고 작은 자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보면 나오죠.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난하고 뭐라고요? 작은 자다.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게 기도는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소유나 외모나 힘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가치관이고 판단 기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다수라는 사실을 기도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용사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약한 자들입니다.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육신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작은 시험과 유혹이 물려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돈이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배운 바 지식이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체구가 적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적은 자가 된 것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원해주는 조직이나 뒤를 봐줄 배경이었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신 주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주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신 아이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약한 자여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왕이든 누구든 그 사람 약한 자예요. 반면에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향해서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전부예요.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 편에 선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주님께서 함께한 사람이 큰 사람이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초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네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 초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표적을 행할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를 전혀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만화 영화 같은 나오는 거 있죠. 번개나 천둥이나 비바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조화, 뭐 신적인 권능이나 재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도교나 좀 동양의 뭐 이런 어떤 책들을 봐도요, 어떤 신의 경계에 도달하면 어때요? 풍운을 부르고 비바람을 일으키죠. 뭐 제갈공명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원한테 주님 그런 능력 주신 게 아닙니다. 뭐 산에서 뭐 손을 들면 뭐 바람이 인다든지 뭐 구름이 내려와서 비를 내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지진이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런 능력을, 그런 조화를 부를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사 등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이들에게 한 길을 같이 보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에게 위임할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역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곧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시적인 증거와 표적을 주시길 구했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지금 믿음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도원의 믿음은 칭찬받을 성질이 아니라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사사 6장 24절, 24절. 기도원은 지금 주님의 천사임을, 주의 천사임을 깨닫자 곧바로 제단을 닦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6장 24절이. 이에 기도원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닦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날까지 에베텔 사람들 속에 오브라 있느니라. 여호와 샬롬. 샬롬은 이제 평안이죠. 주를 보고도 자기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23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픈하이다 하면 아유 나 죽었구나 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바로 제단을 닿았는데 그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주께 경배해야 돼요. 아 내가 듣는 말이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의 견해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목사 하나 설교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지금 주의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할 때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오 내 주여 하면서 이제 스몰 롤을 듣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이러다가 이게 주의 천사 주님인 줄 딱 깨닫고 나서 그냥 오 주 하나님이여 내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막 두려움 떨어져.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깨닫자 바로 경배하고 제단을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에 제단을 헐고 작은 숲을 베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바알에 제단을 헐고 작은 숲을 내버린 일이 뭐 동상 하나 깨부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자는 일족을 멸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지금 기도원 때에 일족을 멸하게 되어있었다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원의 집안 자체가 기도원 자신의 아버지나 형들이나 이 기도원 집안 자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작은 속을 베내라 이거였어요. 그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순종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밤에. 근데 어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약한 믿음이었지만 순종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제단 옆에 작은 속을 베어내면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렇죠. 그게 보통 큰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작은 속을 베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치면 테러범이 되는 거죠. 응? 건물 하나 부순 테러범이 된 거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MBC를 나온
기도원이 점점 믿음이 자라서 이제 주의 말씀에 한 가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6장 한 4절에. 그 주의 영이 임하자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훨씬 적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쟁 물자도 없었고 무기나 뒤를 든든히 받쳐줄 동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나팔을 불었겠나 싶을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내가 나팔을 불었을까 말이죠. 그 왜 나팔을 불었어요? 주의 영이 기도를 임했어요. 주의 영이 임했다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6장 16절에 내가 한 사람을 치던 미디안 족속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원을 할 때 기도원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그래서 나팔을 분 겁니다. 그 미디안이 자기들보다 군대가 훨씬 강하고 크고 많아요. 근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내가 한 사람을 시듯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군사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이 급증이 기도원이 어느덧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로 변했었고 군사 사령관이 되셨던 겁니다. 이게 사사가 되어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힘이 세고 겁이 없는 사람 지략이 뛰어나고 담대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약하고 스스로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기는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업의 후계자 한 명을 고르더라도요. 아니면 심지어 뭐 프로야구 감독을 한 명 선질하더라도 사람 하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뽑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 CEO 하나 경영자 하나 불러 뭐 인재 한 명 찾아내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담대하고 지략 있고 용기가 있고 무예에 능하고 이런 사람 한 명을 뽑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미디안과 전쟁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도 이런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이 한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언제나 사람을 찾을 때 누굴 찾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을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사람 믿고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주 겁없고 힘이 겁없고 힘이 강하고 말이죠. 지략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배운 게 많고 배경이 든든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갈 사람 그 순종할 사람 그런 사람 찾아요. 근데 그런 사람 찾아보니까 뭐 혈통이 형편없다든지 뭐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든지 마침 그런 사람 하나 찾아보니까 뭐예요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든지 뭐 그래도 주님 그건 상관 안 한다 이거죠. 그런 건 상관 안 돼요. 그건 전혀 상관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세월의 풍상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 세월의 풍상을 겪었다 아주 노회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한 사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해진다 이거. 그런 용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는 어느덧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사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믿을 때의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려면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상식입니다. 기도원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모인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다 내보내시고 물에서 강가에서 그 물을 입을 들어서 핥는 사람 300명만 소집하셔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은 분명히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다가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완벽성을 자꾸 추구합니다. 믿음은 서서히 연단되고 성숙해간 것이 단번에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크고 강한 믿음은 단번에 주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불안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막상 전쟁에 나가긴 했지만 그 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한 명 데리고 내려가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꾸미하기 미디안 용사의 꾸미하기 듣고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서도 지금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도 심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100%의 완벽성을 갖추어야만 역사하신다. 100%의 완벽한 믿음을 갖추어야지 내가 일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낙엽방이다. 뭐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연약한 믿음은 연약한 대로, 적은 믿음은 적은 대로, 불완전한 상태라면 그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셨고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성입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연약한 뭐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그것이 점점 사건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해 나시고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커야만 흠없는 완전한 믿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울서도 아무것도 이런 못해 언제 완벽한 믿음 됩니까?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300명의 적은 수로 미디안의 대군을 완벽하게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원의 실패나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 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도원에게 강한 용사여란 말씀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강한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왜 강한 용사랍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까?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인내심이 강하고 심지가 굳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겁이 많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한 용사여 왜 그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 강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한 용사여라고 부른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 용사여. 강하신 주님, 크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강한 용사여 부른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빕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갑시다.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나 자라나면서 형성된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금 처한 환경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로 우리 속에 큰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강한 용사, 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속에 이미 믿음의 선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두 강한 용사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에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늘 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든 어린 자들,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역시 강하고 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은 미약하고 적은 자지만 크고 강하신, 가장 크고 강하신,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크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믿음을 주시고 지금은 연약하고 적고 참 그런 어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점점 자라게 하시고 크고 담대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를 성도합니다. 아멘.